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일 주의 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어기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다. 그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도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 그 천은 고운 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야 먼저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말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대신에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ght.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출애굽기 제12장.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지부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도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 마다들과 짐승의 마패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못 묻혀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에게 못 묻혀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귀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귀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귀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꼬린 지점은 이 역사의 마지막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경주할 때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매 순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야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로 들어가는 길은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달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예언되는 말세의 교훈들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승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꼬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귀중한 교훈을 놓치고 만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역사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은 이 역사의 종말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교훈은 육신에 국한된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서 진정한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역시 경계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물으시기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안타까워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서의 말씀은 적어도 세 곳의 말씀입니다.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 곳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미운 물건과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다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가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책망하신 사실을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보신 후 이미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언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경계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처소에 우상 숭배가 자행될 때 아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만몬신인 돈과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면 거룩한 시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도피할 때임을 감지하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의 쾌락과 영광이 섬겨지고 있다면 역시 그 마음밭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를 피하게 되고 최소한의 자기 위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만 있게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잃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므로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의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에 환란이 있으리라는 예언입니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당시에 젖먹이들이 딸린 어머니들은 당연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기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실제로 초토화된 예루살렘의 무너진 집들에는 죽은 부인들과 아이들이 많았고 계속되는 기근과 배고픔으로 나중에는 아이들이 떡까지도 어머니들이 빼앗아 먹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는 참으로 거짓 교훈으로 종교적 자녀들을 많이 데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형벌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경계하여 당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경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칠수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지만 잘못된 교훈은 순전치 못한 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교훈으로 가르쳐지고 그들로부터 생명을 부지하는 사악한 거짓 교사들은 주님 오실 때에 누구보다도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1절에 그랬죠.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 이유는 창세 이후에 최고의 환란은 역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그보다 더 무서운 환란은 이 인류의 마지막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환란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꽃 같은 환란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역시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기도는 죄로 인한 노아의 무서운 홍수 형벌 이후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초라하게 오셔서 영원한 저주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겪지 않은 수치와 형벌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요 환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기꺼이 세상 속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환란을 미리 경험하면서 무사안위를 버린다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찬양의 이유가 될 것이고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른 입장에서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바울은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에 믿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럴싸한 것, 아무것이나가 아닙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교훈은 믿을수록 절망하게 되고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더욱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또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는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대속죄물로 오신 초림하실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에 오셨고 역사 속에 몇몇 사람들이 산에서 혹은 기도한다는 골방에서 재림 예수님을 자처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공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구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까지 동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4장 30절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교훈들은 언제나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쓰게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행복한 약속도 나 자신이 그 약속을 받을 대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쓴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3분의 1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당신이 떠나시게 될 것을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잠정적이고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불과 닷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덮었던 곳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다음 날 제사장들이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배신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월절 누룩없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포도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며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떠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그 무리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흥분하여 자기 검으로 대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으나 곧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신문은 재판은 원칙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안나스에게서 다시 가야바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심히 통고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 예수님은 유대 공회에 끌려가 거기서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줄 방법을 모색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백한 그를 죽이도록 로마 병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히라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심으로써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곱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병자들과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정오 때쯤 되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오래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마와 아리마대 요셉이 몇 명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병장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벽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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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체적인 매력과 물질적인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시류에 따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창조주의 섭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파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으며 복음과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믿음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발걸음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